자, 현장 복음 메시지 서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현장 복음화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강론하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찾아보면 옛날 번역이 더 맞습니다. 증명입니다. 증명. 증언이라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요. 증명이라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립니다. 증인으로서 보고 증거를 가지고 확실히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도 prove라고 했습니다. prove. 수학적인 말이거든요. 이거는. 왜, 제가 뭐 수학을 까먹은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우리 수학 전문인 권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증명 하나 간단한 걸로 보여달라고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니까요. 저보다 더 수학을 오랫동안 그만두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수학적인 말이에요. 요렇게,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가진 복음은 대충 말하고 희미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증거, 성경을 가지고, 현장을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현장 복음화 요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으면 문은 하나님께서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도자들이, 이 자리에 있는 참사랑 가족들이 전도제자로서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시고 현장에 서게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님은 이념을 남기고 가신 분이 아닙니다. 사상을 남기고 가신 분이 아닙니다. 개념을 남기고 가신 분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남기고 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착각합니다. 기독교를 교리로 오해합니다. 복음 메시지를 교리적으로 생각합니다. 복음을 교리화하게 되다 보니까 현장하고 멀어져 버렸어요. 이게 지금 한국과 세계 교회의 실패 모습입니다. 복음을 놓쳐버린 이유, 복음이 교리로 끝나버렸어요. 복음을 개념으로 추상화시켜버렸어요.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이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러면은 반드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나하고 현장하고 안 맞게 되면은 틀림없이 종교인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종교화라는 함정에 빠지게 된 원인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은 단순히 교리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개념적인 추상적인 복음 아닙니다. 이론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내 삶에 그대로 성취되고 적용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킨 그 복음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은 종교로 갑니다. 많고 많은 종교로 갑니다. 설교 시간 실컷 들어놓고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기 중들이 하는 얘기도 매력적인 얘기 있습니다. 무슨 가는 곳마다 토크 콘서트처럼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중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중이 교회도 옛날에 다녔는지 그런 거 가끔 돌아다니더라고요. 영상을 보면은 스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이래가지고 뭐 저 이런 막 천국 막 극락이 있습니까? 뭐 이러면서 막 질문하니까 이 중이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뭐 이랬다고요. 뭐 지난번 교회에서도 한번 영상 보던데. 근데 일단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성경에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 없습니다. 지가 착각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듣고 보면 일단 말은 되게 재밌게 하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말장난하는 거하고 똑같은 수준이면은 우리는 그만둬야 됩니다. 더 이상 여기서 막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 왜 절대적인지, 복음이 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지 이것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종교로 빠져버리면은 우리는 후대에게 멸망을 전달하게 되고 맙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주님은 이념과 개념과 사상을 남기고 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이시다. 이 사실을 반드시 복음 안에서 체험해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우리 속에 계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십니다. 이 사실을 맛을 보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증인이 돼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요, 다른 복잡한 거 설명 안 해도 돼요. 창조론이 맞다, 진화론이 맞다 이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복잡하게 안 들어가도 돼요. 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신학적으로 무슨 얘기하고 이런 막 원어 다 따지고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우리는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나타나면 내 주변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충분한 이름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충분히 당연히 현장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모자라지 않으니까요. 우리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 가진 것이 다 가진 것이다는 것은 정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영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통일된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이름이 그리스도다.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는 이름이 그리스도다. 다 있어요. 단지 우리가 수준 없게 육신적인 것 따라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기 많이 안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그 정도 충분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나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하고 현장을 변화시키기에 복음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면, 이것을 가지고 체험해서 들어가면 메시지는 저절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메시지,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도 그리스도와 함께 증거되어야 되는데 다섯 가지를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증인으로 가는 사람들은 메시지를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서 내가 체험한 그대로 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뭐 하라고 했습니까? 설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홍보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케팅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다섯 가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첫 번째, 예수가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이 있으면 우리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여러분도 알아서 잘 살아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현장 가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길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리스도 안에만 해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잖아요.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만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보내십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이름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름입니다. 왜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창조의 영, 성령이 능력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역사하시는 영. 오늘도 그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는 반드시 실패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계속 쌓입니다. 성공하면 문제 없을 줄 압니까? 절대 안 그렇잖아요. 성공해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성공자 근처에 있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아니 대통령 되면 사실은 문제 해결될 것 같이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된 사람들이 문제 다 해결됐습니까? 개인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완전 망신당하잖아요. 그분이 지금 대통령 하고 계시는 분이 대통령 안 됐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위기 만나겠습니까? 아니 자기 친구 만나가지고 뭐 속닥속닥 얘기하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 누가 시비 걸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은 복음 없이 성공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성공해보고 나니까 성공한 만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쌓이는 게 현장 모습입니다.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렘넌트는 전도자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전도자 메시지죠. 세상을 보고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 곧 망할 세상이니까.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세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단한 거 쌓아놓은 것 같지만 껍데기입니다. 먼지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세상을 보고 우습게 여기지 마라. 왜? 세상 배경에 흑암 세력 실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사실적으로 보고 정확하게 보고 그 세상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 이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소망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소망 갖고 계시죠? 참 소망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참된 목표 있지 않습니까? 참된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붙잡을 때만 이 힘이 오고 이 소망이 오고 이 목표가 오고 참된 승리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예수 이름 붙들고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 승리, 완전 힘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곧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요. 예수가 나의 힘이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요. 예수가 나의 능력이요. 그 이름을 가지고 현장 가면 현장은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만이 죄 문제 해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의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해버렸습니다. 예수만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는 세상 이기신 주인이십니다. 예수만이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 사단한테 속아 있는 것이 지금 전국 세계 현장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보면서 지금 당하는 모습 보면서 전혀 화낼 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뻔한 겁니다. 불신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해왔습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 이번 사건 보고 충격받은 분들은 미안하지만 평소에 메시지 들을 때 좀 졸셨던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때만 딱 졸았을 수도 있죠. 다른 건 다 들었는데 그 부분만 졸아가지고. 여러분 충격 안 받았을 거예요. 저는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그대로 되고 있는 걸요. 저는 조금 웃겼습니다. 뭐가 웃겼냐면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 그래서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당연히 잘못했는데 잘못한 건 이제 다 조사해가지고 벌받고 해야 되겠죠. 잘못한 만큼 털어내고 또 갱신하고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마치 몰랐던 것처럼 이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공격 이래가지고 하는 사람들. 저는 제일 웃긴 게 뭐냐면 그분들 옆에 무당이 없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분들 옆에는 그런 최모 같은 분이 없겠느냐.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는데 제 친구들이 무속인 협회에 갔습니다. 한국 무속인 역술인 협회. 거기 가니까 점치는 사람들 모임이잖아요. 벽에 딱 붙어 있는 게 감사장, 표창장. 어디서 온 거냐? 전부 장관한테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한테서 다 온 겁니다. 뭔가 국회의원들이 움직인다, 국무총리, 장관 움직인다, 대통령 움직인다 할 때 다 무당한테 물어보고 합니다. 무슨 점술가 이런 사람들 반드시 뭔가 물어보고 참고를 합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이번 주에 보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 때, 미국 레이건 대통령 때 부인 낸시 여사가 항상 점술하는 사람 붙여놓고 미국 무당, 미국에도 무당 있거든요. 이 미국 무당 데려다가 항상 고문으로 해가지고 계속 물어봤다 하잖아요. 비행기 언제 떠야 되겠냐? 에어포스 원 언제 뜨고 언제 내려야 되겠냐? 무당한테 물어보고 시간 정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전국 세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다 장악되어 있어요. 원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현장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일은 붙잡고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일은 붙잡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인데, 예수 안에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나는 구원의 확신과 함께 누리고 있는간 말이에요. 진짜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능력인데 이것을 내가 어느 정도 확신 속에서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답을 줘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방법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린 제대로 알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전달해주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증거가 내게 있다. 그러면은 불신자는 아무런 다른 불평을 할 수 없습니다. 나한테 증거 있고 나한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타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건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응답 받아버리면 돼요. 그럼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전도자, 특히 중직자분들이 확신과 방법을 가지고 증거를 얻어서 현장에 있는 많은 전문인 살리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여기 계신 중직자분들이 진짜 이 시대의 희망이고 사회의 희망입니다. 여기 중직자 산업인 장로님들 힘 얻어가지고 현장을 살려내지 않으면 현장에 있는 많은 엘리트들 복음 없어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못 살려내거든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라가 아니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확신, 방법, 증거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안에는요, 치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고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 붙잡을 때 질병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떠나갑니까? 영혼이 먼저 살아납니다.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근본 문제가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현장에 보면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꽉 찼습니다. 영적으로 실패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마음의 상처로 연결됩니다.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상처로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 부분을 마귀가 딱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여기에서 공격당하니까 어느 날 육신에까지 문제 오잖아요. 당연히 병 들게 돼 있죠. 정신이 계속 스트레스 받고 예민하고 항상 열받고 이런데, 항상 분노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육신이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병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고요. 자, 뭐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통해가지고 그 막 이렇게 사람들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불쌍하다, 대통령도 피해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잘못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본인이 불러다 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본인 책임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불쌍하다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불쌍하다 말했던 사람은 지금 융단 폭격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공격받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 안은 우리가 보면 진짜 보면 불쌍해요. 진짜 보면. 그건 대통령만 불쌍하냐? 다 안 그렇습니다. 그 집안도 불쌍해요. 문제 일으켰던 그 사람도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불쌍히 여기려고 했다가 돈 200억 받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좀 덜 불쌍해 하기로 했는데요. 근데 아무튼 그래요. 다 왜 그러냐면은 이 속에 들어있거든요. 요 문제가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그 메커니즘을 아시지 않습니까? 전도자 여러분들은 무속 현장 한번 가보셨죠, 그죠? 혹시 무속인 현장 안 가본 사람 손들어라 하면은 민망하니까 무속 현장 가보셨다는 분들 손들어 보시겠습니다. 잠도 깨울 겸. 나는 무속인 현장 가봤어요. 멋있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아, 우리 장로님들 가신 거 보자. 역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멋있어요. 어디 가가지고 교회에서 막 장로님들이 무당집 찾아가고 이러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진짜 멋있어요. 무속인 만나보면 우리 좀 압니다. 한 10명 넘게, 20명 넘게 만나보면은 각 나오죠. 아, 이렇구나. 귀신 들린 사람 이렇구나. 유목사 메시지장 그대로구나. 성경에 있는 그대로구나. 보이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귀신 들어가니까 알아맞추잖아요. 불신자 다 알아맞추거든요. 죽은 사람 목소리 흉내 냅니까? 못 냅니까? 똑같이 내잖아요. 그것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딱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죽은 할아버지 목소리로 여자 무당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소리로. 이래서 죽은 할아버지만 아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충격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대통령한테 접근해가지고 안 그래도 마음에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복음 없죠.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죠. 그래놓고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왔겠어요. 거기를 딱 사단이 들어가서 건드렸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통해가지고. 귀신 들렸으니까 이 남자 입에서 자기 죽은 엄마 목소리 똑같이 나오면서 이분을 통해서 내가 얘기하겠다 이러는데요. 안 따라가겠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는 이제 나를 넘어서라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에 자기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사실상 원래 성격이 그런 분 같긴 한데 친구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완전 갇혀있지. 이 상황에서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고 자기 문제 생겼는데 아버지도 충격받아가지고 자기한테 뭘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자기는 이제 어머니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이도 별로 안 많은데 뭐 20대 30대 이런데 이렇게 충격받은 그 상황에서 귀신 들린 사람 와가지고 딱 알아맞추면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되겠어요? 어머니구나. 우리 어머니가 진짜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는구나. 생각 안 들겠냐고요. 이거는 불신자는 이해를 못하겠죠. 우리 전도 현장 가서 무당 만나본 사람 다 금방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상처받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사단이 딱 건드려가지고 귀신 딱 따라가도록 만드는데 이거 계속 하고 있다 보면 어느 날 문제 옵니다. 무당들이 다 몸 아프잖아요. 오늘 메시지 받았잖아요. 안 맞거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어야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야 모든 게 조화롭게 맞춰집니다. 근데 하나님 대신에 악령 충만하게 됐다. 몸에, 메커니즘에 당장 문제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치료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이거 문제 해결하는 이름이에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갖고 가니까 모든 무거운 짐, 마음에 있었던 상처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게 상처가 아니라 감사요. 상처가 아니라 축복의 발판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문제, 과거의 모든 갈등, 과거의 모든 염려와 상처, 어려웠던 것들, 문제됐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붙잡도록 주신 너무너무 축복의 기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 상처 입은 사람이 가정에서 상처받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어려움 당했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학대당하고 고생했잖아요.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잊어버린다. 몰라 나 그런 거 없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숨긴다. 나는 내가 잘하면 되지. 두고 보자. 내가 복수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복수할 거야. 내가 성공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복수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치유가 안 돼요. 그 문제 또 드러납니다. 어디로 드러납니까? 자기 자식한테 아버지가 자기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드러나서 대물림하게 됩니다. 이게 상처거든요. 그죠? 이 영적 문제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마음에서부터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래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돼가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나면 오직이 되고 나면 내 영적인 부분을 찾고 있었던 흑암 세력 도망가 버려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든단 말이에요. 빈손 들고 나아가서 그리스도 붙든다. 요게 어디로 가게 되느냐? 감사로 가게 됩니다. 아, 너무 감사하다. 감사로 가야 치유된 거예요. 잊어버리면 치유 안 됩니다. 감사로 가야 치유됩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이번 주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저는 다른 꿈은 꾼 적이 없는데 다른 꿈은 막 눌리는 꿈 이런 걸 꾼 적이 없는데 제가 눌리는 꿈 딱 한 가지 꾼 게 자다가 이렇게 그 고등학교 교실로 돌아가서 야간 자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가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막 이렇게 야간 자습 아 도망가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러면서 막 도망가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막 맞을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막 아 나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러다가 이제 깨는 거예요. 이런 꿈을 몇 번 꿨어요.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데 나도 모르는 상처로 이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제가 재수를 할 때 선생님들이 저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 집 돈 없는 줄 알고 학교에서 1년 더 받아줬어요. 학교를 1년 더 다녔어요. 그래서 시험 안 치고 돈 안 내고 교복만 입고 다닌 거죠. 그래가지고 공부하면서 선생님들이 도와줘가지고 성적이 더 올랐는데 선생님들이 서울대 철학과를 쓰라고 한 걸 제가 철학과 싫다고 안 썼거든요. 경제학과를 썼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으면 좋았는데 루소의 에밀이 그 이제 논술 문제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인본주의 교육 철학이에요. 나하고 하나도 생각이 안 맞았어요. 내 마음대로 썼다가 완전 망해가지고 논술 때문에 떨어졌어요. 성적이 너무 잘 나왔는데 상위 0.37%였거든요. 제가 전국 상위 0.37%. 그게 휴지 조각이에요. 그래서 휴지 조각 된 줄 알고 수첩에 그냥 넣어놨는데 발굴됐어요. 그래서 지금 랩런트들한테 보여줘요. 0.37 넘기 전까지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훈련받아라 라고 하는데 사용이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용될 게 없었고. 근데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다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저한테. 네가 왜 학교에 선생님들이 너를 위해 가지고 서울대 보내려고 이렇게 너를 위해서 신경 써준 건데 네가 우리를 배신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러면서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서울 올라와 가지고 그 이제 삼수를 시작했잖아요. 그 덕분에 제가 여름을 만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가 어디 제가 참사학교 왔겠나 싶어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잘 몰라. 그때는 참사학교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진짜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상처였던 거예요. 내가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못 갔다 이거랑 그 다음에 아, 선생님들하고 싸웠다 이거랑 이런 것들이 저한테 나도 모르게 상처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다 생각했거든. 나는 괜찮다 생각했거든.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타나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없어졌어요. 지금은 안 꾸거든요, 그런 꿈을.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언제부터였느냐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한양대학교 법학과 들어간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하는 것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믿어지게 될 때부터더라고요. 정말 믿어지게 될 때. 저는 지금 되게 감사하거든요. 내가 서울대학교 갔었으면 어떤 사람 됐었을까? 굉장히 저는 원래부터 싸가지 없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부터 좀 교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항상 듣던 말이 다 좋은데 잘난 척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였어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잘난 척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모르는데 나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걸 내가 표시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그 나라는 스웨덴인데요? 그래서 선생님 경상남도의 도청은 부산이 아니고 창원입니다. 이랬다가 싸대기 맞고 이랬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에요. 이러니까 원래부터 교만이 장착되어 있는 불신앙의 이게 각인뿌리 체질인데 저한테는 창세기 3장인데 이게 만약에 제가 서울대 갔었으면 어떻게 됐겠냐 싶은 거예요. 지금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교만을 꺾으려고 계속 작업하셨어요. 서울대에 안 보내시고 제가 고려대학교 정도만 들어갔어도 연세대 고려대 들어갔어도 똑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연세대 합격했었거든요. 합격했는데 안 갔고요. 돈이 없어갖고. 연세대 상대 경영 그쪽에 합격했는데 안 갔어요. 돈 없어서. 그때까지도 드는 생각이 뭐 서울대나 뭐 연세대나 뭐 차이 있나 뭐 이러면서 막 저거 잘난 척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막 연세대 합격증 들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바뀌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양대라는 현장 보내가지고 딱 꺾어버렸다니요. 그리고 한양대 가서도 공부 잘할 줄 알았는데 한 학기 해보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대충 쳤는데 뭐 중간 정도 이상 나오니까 1학년 치곤 잘했네 이 소리 듣고 완전 또 교만해져가지고 야, 역시 별거 없다. 한양대는 수준이 왜 이러냐 뭐 이러면서 속으로 그랬다니까. 한양대 동문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중고등학생 랩런트들한테 상처를 줬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사과하고 우리 고3 랩런트들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여러 번 사과했지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는데 무릎 꿇고 절할 수는 없고 설교 중에.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야 인서울 가는 게 어렵냐? 뭐 그랬어요.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인서울 대학교 가는 게 어렵다는 생각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굉장히 재수없잖아요. 이 성격 가지고 어떻게 제가 세계복음화를 했겠어요? 이 성격 그대로 있으면 현장 못 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뒤집으려고 막 실패시키고 학사 경고 받도록 만들고 올랩 뜨도록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무기력 체험하게 만들고 거기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도록 다 빼앗아가 버리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제 속에서 아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멍청한 놈이구나. 나는 답이 없는 존재구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완전 믿어지게 된 거예요. 군대 가서 고생까지 하고 나니까 그게 완전 저한테 체질됐어요. 그때부터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죄송한데 이남현 전도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장로님이 얘기 나온 거예요.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너무 괜찮은 분인데 저보고 전도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왜요? 이랬더니 저는 저보다 전도 잘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는데 이러니까 전도는 다 잘하시는데 전도사님만큼 겸손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뒤집어질 수가 있냐고요. 제 체질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고 나서 학교 안에서 응답받아가지고 모든 무너졌었던 성적들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해서 쫙 변화됐어요. 이러면서 만나면 축복 누려요. 그러면서 한양대학교 안에 있는 지교회 팀들하고 원네스가 드디어 되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대학 복음화는 이런 거구나 하고 제 마음에 딱 담기면서 그 시스템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데 대학 졸업한 지 지금 8, 9년 됐거든요.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응답받고 지난 이번 2학기는 개강 예배 제가 인도하고 왔잖아요. 축복의 만남으로. 이러니까 지금은 제가 너무 감사해요. 아, 내가 한양대학교 온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라고 바뀌었더니 그때부터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상처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감사로.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한 시간 다 들여서 해야 되는 얘기지만 지금 이제 지나가면서 해야 되죠. 이 감사로 바뀌고 나면은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고쳐주셨다.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역사 일어나면은 육신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체험하고 누리는 거죠. 자, 우리는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5장,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5장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구하라 그리함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함 이루리라.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응답받게 돼 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는 응답받게 돼 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을 모으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응답을 나누고 기도의 응답을 증거해라. 그래서 요약하면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쳐야 됩니다. 증인으로서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 올 수밖에 없다. 나는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딱 응답 다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로 남겨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계속 포럼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그냥 한번 기도 응답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고 주변에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의 흐름이죠.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냥 너무 신기해서 적어놨던 거거든요.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 응답받을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예전에는 복음 없을 때 이 다락방 운동하기 전에는 기도 응답이란 걸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기도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기도 응답받는 사람 되게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거의 뭐 성자, 성인 뭐 이 정도 되는 훌륭한 사람들이 기도 응답받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 응답받냐? 뭐 이런 기도 응답받는 사람은 상위 1% 신자. 뭐 이런 정도 생각했어요. 나도 언젠가는 막 성령 충만 받고 불 받고 방언 받으면 기도 응답 그때 한번 안 오겠나. 이 정도로 희망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모든 신자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증거를 주셨잖아요. 권세 신분 다 주셨다니까요. 그거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희한하게 제 기도가 응답이 다 하나씩 하나씩 오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게 즉각 응답되고요. 너무 신기하고 충격돼가지고 적어놨는데 안 잊어버리려고 잊어버리기엔 너무 충격돼서 적어놨는데 그게 지금까지 자료가 되잖아요. 지금까지 저한테는 전도 자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거 기도 수첩해가지고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은 후대가 볼 수 있는 보물이 됩니다. 진짜 기념비적인 응답의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런 응답을 받을 만큼 자료화 응답받으시고 포럼하시면서 주변을 살리시고 이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도운동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운동은요, 주님을 체험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하는 체험되는 최고 현장, 최고 빠른 방법이 전도입니다. 저는 처음 합숙훈련 받고 나서 바로 전도 시작했어요. 바로 전도를 마음에 품고 전도에 올인했거든요.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전도를 최고 우선순위로 두고 전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항상 전도를 24시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결과들이 제일 빠르게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이때부터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앉은뱅이 일으키는 역사 누구한테 일어납니까? 앉은뱅이 일어날 때 일어난 기적을 보고 5천명이 복음받고 하나님 자녀되자 남자만 전도라는 배경, 현장이라는 배경을 두고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전도가 나와 상관이 있어질 때 그 배경과 그 상황을 보고 주님은 필요한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이게 보여집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무능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운동은 주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을 누리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살아났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죠.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를 통해서 마게도냐 전체를 살릴 만큼 빌립보 살릴 만큼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감옥 들어갔는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건,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스케줄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전도를 내가 고민하고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24시 전도 고민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민하면 나와요. 진짜 24시 전도 고민하면. 다섯 번째.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그때부터 주님의 권능이 나에게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분명히 권능 주시겠다고 했죠. 이 권능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전도 운동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 운동 해나가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도 운동 안에서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고 교회 살리는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 응답을 받도록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예배 승리하는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너무 많이 하면 잔소리 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밖에 있지 마시고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은혜 속으로. 찬양 속으로 들어가시고 말씀 속으로 딱 들어가세요. 흐름 속에 나를 맡기세요. 그래서 복음의 흐름, 은혜의 흐름, 말씀의 흐름이 흘러가는 곳에 여러분이 그 안에 있으셔야 돼요. 밖에서 구경하고 팔짱 끼고 있으면 절대로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나는 왜 안 되느냐 하는 사람들은요, 이 흐름 안에 안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 보면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알아요. 우리 전도자들, 목회자들 뭐 다 알잖아요. 아, 응답 받겠다, 못 받겠다. 시간표 딱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복음 누리는 것을 행복해하는 예배, 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을 목회자가 봐도 사랑스럽고 너무 기도가 담기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찬양 예배하는데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찬양 진짜 많이 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율동 되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찬양하는데 율동을 하고 싶은데 율동을 잘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율동이 있는 찬양인데. 그래가지고 우리 뭐였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러면 원래 이런 게 막 있거든요. 막 율동이 있어요. 아, 되게 하고 싶은데 나는 모르니까 답답해가지고 혼자서 막 흉내도 내보고 이랬다니까요. 막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하는데 막 높이고 싶은 거예요. 얼마 주님 만나는 게 내가 행복한지. 그래서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에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지 이런데 막 가만히 이래가지고 막 뭐 이 정도 있긴 너무 아까워요. 그 시간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에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줄 이래가지고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 흐름을 타야 됩니다. 은혜의 흐름. 우리 어른들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유, 내가 그래도 막 이렇게 막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으란 말 안 했는데 다 앉더라고. 저는 서 있고 싶었는데 너무 다 앉으니까 혼자 서 있으면 원넷을 깰까봐 그래서 저도 딱 앉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오직 예수 할 때는 사실 다 일어나야 돼요, 원래.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능력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이래가지고 면류관 딱 씌워드리는데 면류관을 그리스도 앞에 딱 드리는데, 요한계시록 나오는 것처럼 24장로가 자기의 면류관 벗어가지고 딱 보좌 앞에 드리는데, 이래가지고, 저기 얹어놨으니까 가져가세요, 주님. 뭐 이러면서 난 내가 보좌에 앉아가지고 그게 할 수 있겠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오직 예수 이러는데, 그럼 막 우리 국계에 대한 경례할 때도 국계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구장 가가지고 축구장 가가지고 국민의례 있겠습니다. 하면은 다 일어나요. 그죠? 일어나가지고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러면서 하는데, 우리가 오직 예수 찬양하는데 앉아가지고, 네, 그럼요. 뭐 오직 그리스도죠. 뭐 이러고 하고 있으면 좀 아쉬워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앉은 건 아니지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흐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예배. 이게 예배 운동입니다. 두 번째. 현장 운동이요. 예배에서 은혜 받았어요? 그럼 현장 가서 뭐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 누리고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받은 말씀대로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 주간 계속 질문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계속 질문해 보세요. 아, 왜 모릅니까? 그리스도 알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선자, 제사장, 그리스도스, 메시아 다 알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대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까 렘넌트대로 얘기했는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 15년 만에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데 없겠나 해가지고 롯데 그 제2롯데 가서 막 한정식 집에 가가지고 식사 대접을 했어요. 딱 앉자마자 하시는 말씀 선교사님이 남현아, 네 복음 아나 이러는 거예요. 복음이 뭐고 이러는데 아 예,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대답을 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예. 얘는 진짜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 되게 째려보면서. 이러면은, 야, 이게 막 긴장된다니까요? 더 긴장되는, 충격되는 질문. 예, 렘넌트들이 복음 지금 알고 있는 것 같나? 이러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우리 렘넌트들 머릿속에서 딱 지나가는데, 세보가, 복음이 뭐겠노? 이렇게 딱 질문하면은 세보이가 바로, 아, 네, 예수님 그리스도, 뭐 이래가지고 막 창세기 1장 27절, 28절, 뭐 이러면서 딱 튀어나오겠냐 하는 순간에 섬뜩해지더라고. 세보이는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리 다른 친구들이 막 생각해도,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복음이 무엇이냐? 스스로 질문해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풍성하게 묵상해보고 누려서 나오는 그 응답이 있지 않으면요. 배워가지고, 들어가지고, 외웠던 복음은 안 튀어나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죠? 이번 주에 해보세요.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맞습니까? 계속 물어봐요. 계속 질문해 보세요. 현장에서 그 질문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죠? 이 기도하고 있으면 나오는 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이거든요.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디에 나의 어디에 함께 하시느냐? 나의 사업에 그때부터. 나의 거래처에 그때부터, 내 공부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세밀하게 나타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3장의 정치, 사도행전 16장의 경제, 사도행전 19장의 문화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 업에, 내 일에. 이게 현장운동이에요. 우리 모든 장로님들, 산업인들, 엘리트들의 현장에 정말로 흑암 정치, 흑암 경제, 흑암 문화 무너뜨리는 빛의 역사 일어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어디로 담으셔야 되냐면요. 지교회 운동으로 담으세요. 꼭. 그래서 나는 내가 있는 현장에 지교회 세우겠다. 이 마음 먹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라도 시작하면 그게 지교회 시작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교회 뭐 하면 되냐. 지역의 역사하는 흑암 꺾는 전 기도로 전도 캠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지교에 들어가는 곳에서 아무것도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뭐 복잡한 얘기 하지 않습니다. 현장 나가자 이 얘기도 안 합니다. 언제 나갈 거냐. 우리 팀, 그 지교에 모이시는 분들이 아, 나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 나갈 겁니다. 아니면 메시지 선포될 때 그때 나가겠죠. 그죠? 그때까지 안 나갑니다. 모여가지고 뭐 해야 되냐. 우리 주변에 있는 저 황금어장에 우리가 전도를 두고 가진 관심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시작이에요. 저는 지난번 그 상반기 캠프에서 너무 충격받은 게 저 현대아파트예요. 현대아파트에 1316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 1316세대 중에서 우리 참사랑 가족이 두 가정밖에 없어요. 나머지 1314세대는 복음을 듣지 못했고 문은 막혀있고 우리 코앞인데 안타까워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니 여기 쌍용에도 쌍용구 아파트에는 우리 최 목사님 가족밖에 없어요. 저기 뭐 저희 남 우리 밑에 방역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제일 비싼겠죠 아마 그 아파트가 방역 앞에 있는 센트레빌 아파트 한 번도 우리하고 관련된 적이 없었어요.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고 우리가 가가지고 당장 문 두드리고 막 벨 누르려고 할 수 있습니까? 당장 문 앞에서 쫓겨날 건데 신고 들어갈 건데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교예요. 정말 모여가지고 우리 지역에 닫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그 지역을 놓고 구체적인 기도, 전도 계획 세울 수 있는 지교회가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도가 되면 당연히 너무 좋고 현장 모이는 지교회 팀들이 캠프 나간다 이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시간 없는 분들 모여서 짧은 시간이라도 20분, 30분이라도 이 지역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 담고 기도로 원내스 되는 지교회.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장 편안하고 쉽게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가지고 현장 우리는 다섯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증인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들, 모든 전도자, 산업인, 렘넌트, 중직자, 그리고 우리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이 전도운동을 위하여 성취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24시 고민과 우리의 24시 관심이 항상 전도와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걸음마다 생명 살아나고 흑암 문화가 무너지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